마태복음 51번 메시지 왕국 안에서의 관계 첫 번째 18, 19, 20장은 왕국 백성들 간의 관계를 다루는 마태복음의 독특한 부분입니다. 앞의 장들에서 우리는 왕국의 헌법에 관한 왕의 공포, 왕의 사역, 왕국의 비밀에 관한 계시를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광에 이르는 노정과 주님의 변형에 따랐던 실제적인 문제들을 봅니다. 이제 우리는 왕국 백성들 간의 관계를 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왕국 안에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가를 말합니다. 이는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이는 왕국의 헌법같이 단지 교리적인 것이거나 왕국의 비밀같이 예언적인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18장은 천국 안에서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가를 다룹니다. 그것은 어린아이 같이 되며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거나 걸림이 되는 일이 없게 하며 심지어는 어린 믿는 이라도 멸시하지 않고 교회의 말을 들어 교회로부터 정죄받지 않는 것이며 형제를 최대한으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겸비해야 하며 어떤 믿는 이라도 멸시하지 말아야 하고 오히려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18장 1절부터 20절까지를 살펴보기 전에 이들 세 장에 걸친 전체적인 조감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다섯 가지 문제들을 다룹니다. 첫 번째는 교만입니다. 왕국에서 다른 이들과 합당한 관계를 맺으려면 우리는 교만을 처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중 아무도 겸손한 사람은 없습니다. 타락한 사람은 전부가 교만합니다. 과거에 어떤 형제자매들은 나에게 자기들의 아내나 남편이 겸손하다고 말했습니다. 후에 이 형제자매들은 자기들의 아내나 남편이 그다지 겸손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떤 형제들은 자기 아내가 결코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 같다고 내게 말했으나 후에 그들은 내게 와서 울며 말하기를 자기 아내에게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왕국 안에 있는 것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단체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모여 살게 되면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어떤 청년은 결혼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비록 결혼이 그들에게 문제들을 일으킬지라도 청년들은 결혼을 해야 합니다. 함께 사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마태는 우리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루는 이 장들을 포함시켰습니다. 이에 관해 우리에게는 선택이 없습니다. 만일 내게 선택권이 있었다면 나는 혼자 머물면서 전 시간을 기도에 전념하며 홀로 왕국이 오기를 기다리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함께 있도록 운명지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있을 때에 첫 번째 문제는 교만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용서의 문제는 18장 후반부에서 다루어집니다.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이렇게 하기를 즐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려 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용서하는 것은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단지 특별한 허물을 주의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그것에 대해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잘못한 과실을 잊어버리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주님의 긍휼과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다른 이들의 과실을 영원토록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용서하실 때 잊어버리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은 또 저희 죄들과 저희의 불법을 내가 결단코 더 이상 기억지 아니하리라고 말합니다. 어떤 일을 절대적으로 용서하는 것은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가 전혀 죄를 범치 않았던 것처럼 생각하십니다. 이는 그분이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의 죄들을 잊어버렸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과실을 용서할 때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상기시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자매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 장로들은 나를 형편없이 대우했지. 그렇지만 나는 그들을 용서했어. 그러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조금만 말해줄게, 들어봐. 참된 용서는 과실을 잊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기꺼이 용서하지 않으려는 뿌리는 우리의 기질적인 화해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당신에게는 여전히 기질적인 화가 있습니다. 당신이 마음 상하는 이유는 당신에게 그 같은 기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계속하여 의자를 친다 할지라도 그 의자는 속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성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당신을 친다면 당신은 속상할 것인데 이는 당신 안에 기질적인 화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기질적인 화에 대해 주관적입니다. 때로 내가 어떤 형제를 기분 나쁘게 했을 때 그는 그것에 대해 주의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우리 모두는 우리가 마음 상했을 때 신경을 씁니다. 외적인 반응이나 태도는 다를지라도 기질적인 화, 우리의 기질 안에 감추어 있는 화는 똑같습니다. 우리의 기질적인 화로 인해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 기질적인 화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나타납니다. 나는 젊은 자매들에게 그들의 남편들을 결코 마음 상하게 하지 말라고 충고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 남편들은 그것들을 잊어버리기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비록 당신의 남편이 당신을 용서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의 깊은 곳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모든 남자들은 쉽게 그의 마음이 상할 수 있는, 특별히 그의 아내에 의해 그렇게 될 수 있는 기질이 있습니다. 여자들이 그의 남편들에게 불평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별거와 이혼이 있는 것은 여자들의 불평을 해대고 남자들은 그것을 용서하기가 아주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매들이여, 당신의 남편에게 불평을 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만일 그가 늦게 들어온다면 그에 대해 잊어버리십시오. 그것으로 문제를 삼지 마십시오. 형제들이여, 충고하거니와 아내의 불평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자매들은 불평하지 말고 형제들은 마음 상하지 말기를 나는 충고합니다. 우리는 교만의 문제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없는 문제를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욕의 문제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19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천국의 헌법에서 정욕은 완전히 다루어졌습니다. 또한 천국의 비밀에 관한 장인 13장에서도 다루어졌습니다. 왕국 백성에게 있어서 정욕은 커다란 문제입니다. 많은 별거와 이혼이 정욕과 관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9장에서 주님은 이 정욕의 문제를 다루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우리 중에 아무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네 번째 문제는 부에 대한 것입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심지어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기보다 더 어렵습니다. 부의 문제는 왕국 생활의 커다란 장애물로서 이는 천국 헌법에서와 13장에 있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 다루어집니다. 마지막 문제는 야심으로 이는 20장에서 다루어집니다. 자기의 두 아들이 왕국에서 높은 지위 얻기를 바라는 세베대의 아내가 주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주님은 그녀에게 그녀가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는 자기 아들들을 위해 요구한 세베대의 아내의 이야기를 기록했으나 요한은 그것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복음은 왕국을 다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태는 이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왜냐하면 왕국 안에는 지위를 위한 야심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야망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있어 왔습니다. 많은 때 교회 안의 장로들이 임명되었을 때 형제들은 마음이 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대신 다른 사람들이 임명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교회에 필요한 장로는 고작 해야 서너 명에 불과한데 장로직에 스스로 임명된 후보들은 아마 15명도 더 될 것입니다. 나는 이 형제들이 장로에 임명되는 것에 관해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더 확실히 아는 것은 그들이 임명되기를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장로에 임명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들은 단지 그들이 갈망했던 그 직책을 얻지 못한 것으로 인해 교회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2만 명 이상의 성도가 있는 대북 교회에서 이 문제에 직면했었습니다. 새로운 가정 집회가 열릴 때마다 그 가정 집회의 실제적인 사물을 돌볼 수 있는 두세 명의 인도하는 형제들과 자매들이 임명되어야 했습니다. 그때마다 거의 인도하는 자들이 임명되었는데 어떤 자매들은 그들이 임명한 자들 중에 끼지 않은 것으로 인해 실족했습니다. 그들은 실족했기 때문에 얼마 동안 집회에 나오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이것은 야심의 문제를 드러냅니다. 이 세 장은 사실상 이 다섯 가지, 즉 교만과 기질적인 화와 정욕과 부와 야심을 온전히 다룹니다. 이 모든 문제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장들의 깊이 안으로 들어간다면 우리는 분명히 만져진 바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교만으로 가득하고 우리의 기질 안에 성질이 숨어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볼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인내하고 참으려고 노력하더라도 성질은 여전히 우리의 기질에 뿌리를 박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다른 이들을 용서할 수 없게 만듭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정욕과 부로 인해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왕국 생활을 손상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야심의 문제가 있습니다. 마태는 의도적으로 우리가 왕국 안에 머물기 위해 그러한 것들을 주의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이 다섯 가지 문제들을 다룹니다. 교만, 기질적인 성질, 정욕, 부, 야심은 다 전갈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전갈들을 죽이는 신성한 살충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감 아래서 마태는 이러한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 여러 경우를 뽑아서 한데 묶어놓았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들을 하나하나 상고하는 것입니다. 겸손을 요함. 왕국 생활에서는 겸손이 요구됩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왕국 백성들은 어린아이가 되어야 합니다. 겸손해지는 것은 어린아이 같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겸손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 의해 상하게 되거나 다른 사람들을 상하게 할 것입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 의해 걸려 넘어지든지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할 것입니다. 모든 걸림이 일어나는 것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교만하지 않다면 우리는 걸려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걸려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교만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마음이 상해도 몇 분 후에는 곧 잊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성인이 한번 마음이 상하면 교만으로 인해 걸려 넘어집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 또한 우리의 교만으로부터 나옵니다. 걸림이 없어야 함.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은 엄중한 일입니다. 6절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들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문제를 처리하라고 경고하십니다. 만일 우리의 손이나 발이나 눈이 걸려 넘어지게 한다면 우리는 이 실족해하는 요인들을 엄중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합당한 왕국 생활 안에 있는 자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합당한 왕국 생활 안에 있기 위해서 우리는 겸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걸려 넘어지거나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걸림은 끝나야 합니다. 작은 자들에 대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돌보심. 우리가 아무리 작아도 아버지 보시기에 우리는 사랑스러우며 그분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분은 아무라도 걸려 넘어지는 것을 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돌보시는 작은 자들을 너무 쉽게 상하게 하며 작은 자들인 우리 자신은 쉽게 걸려 넘어집니다. 만일 우리가 걸려 넘어지는 것을 피하고 다른 사람이 넘어지는 것을 피하려 한다면 우리는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겸손이 우리를 구출할 것입니다. 범죄하는 형제를 다룸. 직접 책망함으로. 15절은 이제 만일 너희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오 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또한 범죄하는 형제를 어떻게 다루는가를 봅니다. 만일 어떤 형제가 죄를 짓거나 우리에게 범죄한다면 우리는 먼저 사랑 안에서 그를 찾아가 그의 과실을 지적해 주어야 합니다. 두세 증인에 의해. 16절은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칭참케 하라고 말합니다. 만일 그 형제가 당신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더라도 당신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당신은 한두 증인과 함께 그에게 가서 그 형제가 당신의 말을 듣고 구출받기를 바라야 합니다. 교회에 의해. 17절은 그러나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라고 말합니다. 만일 어떤 형제가 죄를 지었다면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이 사랑 안에서 그를 다루어야 하며 다음에는 두세 증인과 함께 마지막으로 권위가 있는 교회를 통하여야 합니다. 교통을 차단함으로. 17절 하반절은 그리고 만일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되게 하라고 말합니다. 만일 어떤 믿는 이가 교회의 말 듣기를 거절한다면 이는 이방인이나 이교도나 세리들이나 교회의 교통 밖에 있는 죄인들처럼 교회의 교통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이방인들이나 세리들은 왕국 생활 안에서나 교회 생활 안에서 교통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을 이방인이나 세리같이 여기는 것은 그를 추방시켜버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교통으로부터 끊어진 자로 여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추방시키는 것은 고린도전서 5장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음행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자들을 추방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두세 사람 혹은 교회의 말을 듣지 않는 범죄한 형제는 추방시킬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비록 그의 상황이 좋지는 않지만 그것이 음행이나 우상 숭배와 같은 범죄에 들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는 교회의 교통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상실된 교통이 그를 격려하여 그가 회개하고 교회와의 교통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교회의 교통에서 끊는 것입니다. 왕국의 권위를 사용하여. 이와 같이 범죄한 어떤 형제를 다루기 위해 우리는 왕국의 권위를 사용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약하기 때문에 이 권위를 사용해야 할 필요를 깨닫지 못합니다. 이 부분의 말씀에 언급된 형제는 먼저 범죄를 했으며 다음에는 거역적입니다. 먼저 그는 누군가에게 범죄를 했습니다. 후에 그는 범죄를 당한 자의 말을 듣지 않고 두세 증인이나 교회의 말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거역적이게 된 것입니다. 그가 교회를 거스르기 때문에 교회는 권위를 사용하여 묻고 풀어야 합니다. 교회는 그가 거스를 때 묻고 그가 회개할 때에는 풉니다. 18절에서 묶는 것은 정죄하는 것이며 푸는 것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거스르는 형제가 교회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그가 회개할 때까지 묻고 풀기 위해 왕국의 권위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가 회개할 때 왕국 권위를 사용하여 그를 용서하고 교회의 교통으로 그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범죄한 형제를 다루는 것은 합심하여 기도하여 수행해야 합니다. 19절은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고 말합니다. 엄밀히 말해 19절에서 구하는 것은 교회의 말 듣기를 거절한 형제를 다루는 기도를 가리킵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의 약속에 따라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응답될 것이며 범죄한 형제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주님의 임재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만일 당신이 그분의 임재 없이 왕국의 권위를 사용하려고 한다면 역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20절은 주님의 임재가 필요함을 지적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지방 교회를 계시함. 지방에 있는 교회. 17절은 그러나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라고 말합니다. 16장 18절에 계시던 교회는 우주적인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유일한 몸인 반면 여기에서 계시던 교회는 지방교회, 즉 어떤 지방에 있는 그리스도의 유일한 몸의 표현입니다. 16장은 우주적인 교회의 건축과 관계 있는 반면 18장은 교회의 지방적인 실현과 관계됩니다. 양자는 교회가 묻고 푼 권위를 가지고 천국을 대표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실제적으로 천국 안에 있으려면 지방교회 안에 있어야 합니다. 17절의 문맥에 따르면 왕국의 실제와 실행은 모두 지방교회 안에 있습니다. 왕국 안에서의 관계를 다루는 장에서 주님은 결국 교회를 말씀하십니다. 이는 오늘날 왕국의 실행이 지방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지방교회가 없이는 왕국 생활의 실행과 실제를 갖기가 불가능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왕국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인 교회 생활이 없이는 헛된 말입니다. 16장에서 주님은 우주적인 교회를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나 우주적인 교회는 지방교회의 실행을 요합니다. 지방교회가 없이 우주적인 교회는 실행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공중 누각이 될 것입니다. 지방교회는 왕국과 우주적인 교회의 실제입니다.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 안에서 모인 것과 다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 안에서 모이고 주님의 임재가 있다면 교회이며 교회의 실제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의 말씀을 주의 깊게 읽어본다면 20절에 언급된 두세 사람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두세 사람은 16절에 있는 두세입니다. 그들이 주님의 이름 안에서 함께 모일 수 있지만 그들이 교회인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떤 문제가 있으면 교회에 그것을 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두세 사람이 교회라면 그들이 그 문제를 교회에 가져갈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교회에 말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은 그들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의 일부라는 것을 입증합니다. 그들은 교회에 속하며 교회의 지체들일 뿐 교회는 아닙니다.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 안에서 주님의 임재와 함께 모인 것을 교회라고 생각지 마십시오. 만일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그때에는 두세 명의 매 그룹을 교회라고 생각하여 300명의 교회를 100개의 교회들로 나누는 것도 가능하게 됩니다. 이 어떠한 혼란이 일어나겠습니까? 두셋이 주님의 이름 안에서 모일 수 있고 주님이 진실로 그들 가운데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이 교회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늘에 속한 권위가 있는 왕국임. 교회에는 권위가 있으며 우리는 교회에게서 듣고 교회에 복종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교회에게 복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왕국 생활에서 끝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국 생활은 교회에 복종하는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그 실제인 주님의 임재가 있음. 마태복음 18장의 문맥은 교회의 실제가 주님의 임재임을 가리킵니다. 주님의 임재가 교회의 권위입니다. 교회에는 그 실제로서 주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참된 권위가 없게 됩니다. 참되고 실제적인 교회의 권위는 주님의 임재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교회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그는 주님의 임재를 대항해 거스르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임재 안에서 어떤 거스름의 경우라도 다스릴 수 있는 권위를 사용할 근거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문제를 야기시키는 기본적인 요인은 교만입니다. 교만이 어떤 형제로 하여금 사랑 안에서 그를 찾아온 자에게 범죄케 하는 것이며 두세 사람 심지어는 교회의 말도 듣지 않게 만드는 것이며 교회를 거스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교만의 두더지를 죽여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겸비하게 하고 항상 교회의 말을 듣고 교회에게 순종합시다. 이를 위해 주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원합니다.